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감싸고 있는 중요하고 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 주제는 바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의 한 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지켜가는 것이었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 자체는 첫사람 아담의 영향으로 겸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을 지켜나가기를 바울은 권면하였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귀한 구원의 도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보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이 귀한 구원의 도리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복음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빌립보서 표현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또 다양한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하나만을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의 요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명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이제 사실 우리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뭔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 논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시비이고 또 그 마음이 우리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이제 바로 원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제 어떤 일이든 분별력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와 내용을 비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때로는 겉면의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는 자기 중심성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원망 그리고 그 시비를 문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우리의 그 더러운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생각과 기분에 조금 거슬린다고 논쟁하고 따지고 다투고자 하는 그런 시비를 의미하고 또 그 결과 만들어내는 이제 불평의 말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두 가지를 바울은 그치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과 시비가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들고 수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잃어가는 일에 있어 가장 답답하고 속 터지게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성도된 자들의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떠함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또 그 영향을 받는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영적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그저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들어야 하는 옆 사람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듣는 사람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으로 관심만 끌고자 하는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로 대표되는 인물이라 하면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날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대요 라고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그 마음과 본성을 바꾸시고자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연단시키시고자 우리를 마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길로 내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인 것이죠. 허탄하고 썩어 없어질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또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와 사귐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연단과 고난이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게 놔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의심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피부에 와닿는 아픔과 어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역경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시고 조마조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불평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터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계속해서 욥기서를 새벽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참된 인격적 교제와 사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그 욥의 억울함보다도 사실 훨씬 더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억울함과 그런 정말 모진 고난을 아무 불평 없이 인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참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분을 누구보다 신뢰하셨고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그분의 선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일에 인내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 그러하라고 하셨으니 가정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그러니까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아내는 이 모양이지? 뭐 또는 왜 내 자식은 이것밖에 못할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회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인내하며 상대방을 기다려주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으로 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면 하는 거지 하는 그런 가벼운 일로 쉬운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지침과 예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진지하고도 무게 있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값진 아들의 보혈, 구주의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신령한 것, 또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썩어 없어질 것, 또 내가 좀 편한 것, 조금이라도 희생하거나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의 길에서 때로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길도 험하고 또 때로 대적자들도 만나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험난한 그런 차원의 길을 마주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선하신 뜻에 비추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다 짜증내고 너무 예민해서 뭐 말 한마디 잘못 걸릴까 시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귀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예민하지요. 화가 내면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쥐고 흔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유가 좀 있고 품위가 좀 있고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비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이제 15절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14절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14절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되면 15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면 자꾸만 시비와 원망을 우리가 서슴없이 쏟아내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시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런 분위기, 반응, 모습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가 아니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가? 신비와 원망을 그칠 때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한 열망도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그런 어떤 높은 한 자리를 꼭 기독교인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은 머리가 되어야 된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너무 자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각 영역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나쁘게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이제 그렇게 할 때라야만 그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분야별로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왜 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힘을 잃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즉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고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것들이 은혜의 귀중한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는 일,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참된 진리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15절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있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는 우리의 재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 일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비판이나 비난받을 게 전혀 없는 blameless, 외적인 모습을, 외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외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내면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비와 원망을 다스리고 그칠 때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흠이 없음으로 도덕적 고결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품위, 인품, 거룩한 어떤 그런 아우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로 인해 그의 말씨가 어떠한가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포도주에 물이 섞여 혼합되지 않는 또는 금속에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옳은 그러니까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고 옳은 의도와 뜻을 담아 행하는 모습 역시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난 순수한 의도였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순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 의도와 동기의 순수함을 지켜 순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깨우쳐서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이 또한 실수로라도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데 그 흠이 없고 순전함을 드러내야 할 현장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바로 그 세대 안에서 그 세대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그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이제 바울이 완전히 뒤바꿔서 똑같은 표현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흠도 있고 울긋지 못한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뒤바뀌어 이제는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귀하게 구원하신 그 목적은 원래 흠이 있었는데 이제는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내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가리켜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밝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그들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도 하지만 또한 빛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이런 흠이 없는 모습, 순전한 모습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그 일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헛된 가치에 영혼이 팔려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정도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질주합니다. 마치 기관사가 없는 기차 마냥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폭주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참된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동경합니다.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만 보면 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간의 그런 헛된 욕망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재미있게 꾸미는 것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이 자신이 죽어있는데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진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참된 지식을, 그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밝히 드러내어 그들로 보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비,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두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또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마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 자녀가 그래도 좀 잘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 있는 너무나 귀중한 이 부르심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맡겨주신 이 일들, 이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의 원리,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정 알 때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을 비교하며 바라볼 때에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 앞에 때로는 그런 영적으로 좀 우울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말을 보게 하셨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우리 마음에 비롯되는 이런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그저 선악과 하나를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는지, 또 그 안에 우리도 사실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한심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 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결코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흠이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순전한 존재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이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 고난들, 어려움들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아프다는 그 작은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고 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늘 자기중심성에 갇혀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는 너무 쉽게 예민한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분위기를 참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받고 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오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도구로 받아들이고 또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므로 우리가 넉넉하게 또 여유 있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체면이 깎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현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세상의 것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의 어떠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멋지고 귀한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현상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본이 되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